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유권자 대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다음 달 5일 대선에서 질 경우 승복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공개된 CNN과 SSRS의 공동설문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배 시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 응답은 30%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질 경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73%를 기록했습니다. 28일로 대선을 8일 앞둔 가운데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27일 공개된 ABC 뉴스와 입소스의 공동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9%, 트럼프 후보는 47%를 기록해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적극 투표 의향을 가진 사람들로 범위를 좁히면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51%, 트럼프 후보 47%로 4%포인트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이달 초 조사의 2%포인트보다 커진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등록 유권자 2,80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CBS 뉴스와 유고부의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 대상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후보 49%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1%포인트인데 지난 9월 TV 토론 직후에 4%포인트 차이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 여론조사에서 박빙 양상이 이어지는 데 따라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등 경합주 7곳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CBS 조사에서 경합주 유권자 대상 설문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50% 대 50%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3%포인트 우세했었지만 2주 전에는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고 이번에 두 사람이 같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CBS 뉴스는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6일 단행한 대이란 보복 공격을 통해 양측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으며 이란이 이것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자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쿠제스탄, 일람 등 3개 주의 군사시설물을 이번에 폭격하면서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 3곳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에 폭격을 가한 S-300 포대가 한 개 더 있다면서 사용 불가능 수준의 손상을 입힌 걸로 파악된다고 이 신문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9일 이란의 이스파한주에 있는 나탄즈 핵시설 인근 S-300 포대를 파괴한 데 이어 이번에도 포대를 다수 파괴하면서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2016년부터 S-300 포대를 도입해 핵시설과 주요 공항 등의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26일 공습이 남아있던 S-300 포대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때린 걸로 여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이 가진 가장 우수한 방공망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군사시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면서 양국의 군사 능력에 심각한 격차가 생겼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양당은 총 215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전체 의석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 전에 양당은 총 279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이 러시아 남서부 전선에 배치됐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28일 확인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B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한 외교 안보 수장이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갖고 북러 군사 협력에 관해 논의합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란 관측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미국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병력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 오는 지역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최고기온 영상 8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외교 안보 수장이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갖고 해당 현안을 논의합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올 거라는 관측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용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력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가운데 미한 외교 국방수장이 회담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미한 외교 국방 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한 2+2 장관 회의는 지난 2021년 한국에서 5차 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입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위해 군대를 보낸 북한 문제 등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미한동맹협력 이슈 등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심도 있고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러시아에 들어간 북한 병력의 전투 참여를 막기 위한 양국의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거고요, 파병 자체로. 현재로서는 전투에 참여가 두 번째 레드라인이거든요. 1차 레드라인은 넘은 상태에서 현재는 두 번째 레드라인을 넘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러시아와 북한 행동을 관리하는 단계다. 이제 이것을 협의하는 협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블링컨 장관과 조 장관은 별도의 미한 외교 장관 회담도 개최해 양국 동맹과 미한일 협력, 북한 문제 관련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김 기자, 현 시점에서 관심사는 북한 병력이 언제 그리고 어느 곳에 투입되느냐 이게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전선 투입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와 미 당국자 등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미 북한군이 23일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북한군이 27일에서 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도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전선에 투입된다면 이는 특정 지역에 붙박혀서 방어만 전담하는 수동적인 역할, 자칫 총알받이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공격부대로서 전선에 투입되려면 상당 기간 현지 적응 훈련과 러시아군과의 통합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양 박사의 설명입니다.
아예 한 지역을 맡겨서 그 지역에 병력을 배치시켜놓고 너 임무는 그냥 막는 것이 임무다 라고 해서 그 임무만 주어준다고 한다면은요, 짧은 시간에도 투입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개된 북한군 영상과 미 행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번에 쿠르스크에 집결한 군인들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징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추정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들이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파병한 부대가 이른바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격 작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11군단이 저격병, 경보병, 적 후방 침투 요원 등 구성이 다양하다면서 정보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북한 병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쿠르스크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탈환한 지역도 꽤 있기 때문에 복구도 함께 필요할 수 있다며 북한군이 공병과 같은 후방 지원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쿠르스크도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최전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최전선이 아닌 후방에서 움직일지 정말 전투 병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전투로 간다면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하겠죠.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핵심 측근이 러시아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군요.
네. 일본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러시아로 최근 파견된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부총참모장의 정확한 러시아 입국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4일 시점에 러시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작성한 북한군 파견부대 간부 명단을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했는데 그 명단의 가장 높은 곳에 김영복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북한 군부의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으로 알려진 김영복은 11군단장과 11군단을 확대 개편한 특수작전군 사령관을 연달아 지낸 인물입니다. 김영복은 특히 사령관 임명 직전 소장에서 현재 계급인 상장으로 두 계급이나 특진해 주목을 받았고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되면서 부총참모장 지위에 오른 게 확인됐습니다. 김영복은 이후 지난달 김 위원장이 평안북도 수해지역 복구현장을 점검했을 때와 이달 초 오진호 포병종합군관학교 시찰 당시에도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러시아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김영복이 특수작전통이긴 하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이 끊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전장에서 작전지휘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부총참모장이 인솔한 병력들의 실전 능력 또는 작전 능력을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데이터화하는 일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2년 넘게 해온 전장에서 어떤 특정 지휘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상당한 교감과 훈련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투여된 부대에 김영복이 과연 지휘 역할까지 수반하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인솔하고 가서 이들이 초기에 어떻게 적응하고 이들의 실전성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거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아마 주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원공 교수는 12,000명이라는 적지 않은 파병 규모를 감안하면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 직접 나서는 게 이상하지 않다며 병력 수급 등 러시아와의 협력과 조율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5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뒤 공개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기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일련의 우려스러운 징후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보좌관들은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전쟁의 안보적 함의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할 뿐인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과 러시아에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미한일 3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지원과 복구 및 재건 노력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국 안보수장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이전과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난주 서울에서 각국 외교 차관 및 우방국 당국자들이 모여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출범한 것을 환영하면서 이것이 유엔 대북제재 체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3국 안보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3국 간 이니셔티브의 진전 상황도 검토했습니다. 특히 3국 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과 최첨단 3국 양자 컴퓨팅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설립, 최초의 다행역 3자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와 다개년 훈련 계획 출범 등 지난 1년간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공동 보도자료는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항행의 자유 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 및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3국 안보수장 회담 소식을 전하고 이들은 공통의 역내 및 국제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thre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address common regional and global challenges and to promot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또한 향후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의 힘이 될 새로운 3국 협력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의 3국 정상이 조속한 시일 내 또 다른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안보수장들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두 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일 안보수장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 현안과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과 신원식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회담했다며 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지원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러한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는 것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유럽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대한 안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과 남북 연결도로 및 철로 폭파 등 최근 북한이 취한 우려스러운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미국과 한국이 국경 지역에서 북한의 활동에 맞춰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5일에는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갖고 양자 국방 및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등 국제 및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대러 병력 파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억제력을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일 동맹의 핵심적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러시아가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군의 도움을 요청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주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은 25일 북한군의 최근 러시아 파병이 오히려 러시아의 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ladimir Putin is asking for help from North Korean troops that probably are not combat tested.
베라 의원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경우 미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아마도 전투 경험이 없는 북한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며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오히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베라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VOA에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해야 한다며 북한이 모든 군대를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전 상원 의원은 25일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국제법을 위반하며 군대를 보내는 건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Well, look, I think it is a grave provocation anytime that a dictator like Kim Jong-un sends troops to
가드너 전 의원은 이날 VOA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했던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를 침공하는 행위와 같다며 중대한 도발이자 반드시 다뤄져야 할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리적 대응이 아니더라도 북한을 처벌하고 러시아를 계속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김정은이 군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하기로 결정한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에 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도 25일 러시아에 파병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국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은 병력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5일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파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 will go so far today as to say that it is possible that there are now more than 3,000 troops from North Korea.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 추가 파병과 최전선 배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3,000명 이상의 북한 병력이 러시아로 파견돼 군사 훈련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앞서 북한군 파병 규모가 약 3,000명이라고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숫자가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보도들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일부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다만 어떤 목적과 규모로 배치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said, we believe that it is certainly possible. And I just go so far as to say perhaps even likely that
허비 보좌관은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in discussions with allies and partners right now, Kayla, on this development. We are still trying to learn more about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도 미국만큼이나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해왔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think you know very well the South Koreans have been watching this development as closely as we have been and they have expressed as we have expressed deep concerns about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이 그들 중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관련 사안에 대해 깊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3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이 러시아 군사훈련 기지에서 현재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병력들이 러시아 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는 분명 매우 우려되는 가능성이라면서 이들이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 서부 전선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도 25일 사실상 파병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따로 확인해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24일 커비 보좌관은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며 협력 지속을 시사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 같은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It is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I would remind you Russia themselves signed up to. The procurement of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가 스스로 서명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조달하는 것도 러시아가 서명한 안보리 기존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또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반대 급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s what we're watching closely to see. We don't know exactly what Mr. Kim thinks he's getting out of this arrangement.
특히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확대 역량 진전을 러시아가 도울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지상군 병력을 배치하려는 잠재적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장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에서 미국 부품이 또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업들과 관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북한 미사일에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업 부품이 발견됐다는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의 주장에 대해 미 국무부가 해당 기업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된 러시아 사용 무기에 자사 제품이 사용된 미국 기업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산 품목과 기술 통제에 관한 구체적 질의는 상무부에 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무기 관련 민감한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차단, 외교적 관여, 법 집행 조치 등 모든 관련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민감한 품목과 기술을 획득하고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인 독립반부패위원회는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미국 등에서 제조된 서방 부품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폴타바주 미르네와 빌리킬 마을 근처에서 격추된 북한산 KN-23 혹은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에서 서방 부품들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초소형 전자부품은 주로 미국에서 제조됐고 이 밖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제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 9개 서방 제조업체에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새로 제조된 부품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방 부품들이 북한산 미사일에서 발견된 것은 수출 통제 조치들과 그 이행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구축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제조사 중 하나로 지목된 브로드컴은 24일 VOA에 자사나 유통협력업체가 북한이나 기타 제재 대상 기관에 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반부패위원회 보고서에서 확인된 제품인 A3120의 진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 제품은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용 부품이며 군사 또는 항공 우주용으로 설계되지 않았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당사는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목적으로 당사 제품을 직접 또는 유통협력업체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구매자에게 수출, 판매 또는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규정 준수 및 주의 의무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유통협력업체,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도 지난 9월 북한이 계속 러시아에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올해 생산된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올해 1월 2일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부품의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안보리 의장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표부 관계자는 25일 VOA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번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구체적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의사 규칙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이나 이사국들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보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안보리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정책 옵션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국에 이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도 25일 러시아 파병에 대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에 관해 만약 지금 국제보도계가 떠들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앞으로 4년간 미국 대외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는 이번 대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는 전문가 진단과 인터뷰 등 다양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와 영내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will be more proactive in regards to North Korea, engaging Kim Jong-un. And I think that would be a very positive.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핵을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왔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았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앤드류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지형의 변화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업적을 남기려는 의도로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핵 동결 등의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한연합훈련 중단 또는 축소 등을 제시할지 이런 제안들을 한국과 미리 상의할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4일 BOA에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미한 동맹을 강화하며 미한일 협력을 증진하고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앤드류여 한국 석좌도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란 사전 보장이 없으면 어떤 만남도 매우 꺼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n Harris's case, she would be very reluctant to have any kind of meeting without having some kind of guarantee.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결이나 위험 감소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여석자는 말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미군의 군사력 태세나 동맹에 대한 헌신을 희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석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해리스 부통령이든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moved in a direction that veers far away from Washington and it's deepening its ties with Russia.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고 한국과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담을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한 간 갈등을 부추겨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데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는 글로벌 정세 판단과 북러 협력을 포함해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 아래에서 군사력 증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두 후보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인 동맹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를 계승하는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 관계에서도 미국 국익을 우선하며 동맹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들은 머니머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을 북한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money machine. We protect them from North Korea and other people. North Korea is very nuclear. I got along with him very well.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2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일종의 거래 관계로 보고 있다며 동맹이 미국이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He sees them as sort of transactional relationships in which people pay us or should pay us.
하지만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4일 BOA와의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들이 자국 국방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동맹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동맹이나 해외 주둔 미군의 근본적 목적이 순식간에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But I certainly do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sees the value of these types of conversations and having allies.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동맹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She's put a lot of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alliances in her campaigning. She's also during her time.
스나이더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부통령 재임 중에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 동맹 관리에 여러 방면으로 깊이 관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도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의 모든 군사 동맹에 대한 강력한 헌신과 지지, 그리고 이러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새로운 앞길이란 제목으로 주요 정책을 공개하면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와 영내 현안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외교활동 중 하나로 한국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꼽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공약을 확인하기 위해 DMZ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동맹에 대한 수사는 다를지라도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 아래서 동맹과의 협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여석자는 해리스 정부에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이 계속될 것이며 트럼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certainly Harris under Harris will see a continuation of US Japan Korea trilateral initiatives. I think under Trump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에는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3국 협력과 미일 미한 동맹이 중국에 대항하는 데 유용하다고 믿는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근본적으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이 영내와 국제체제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리스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타이완 갈등은 한반도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과 그의 철권 통치에 대한 찬사를 거듭 밝혔다면서 타이완 방어에 대한 회의와 타이완이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교수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 대중국 및 타이완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타이완 충돌 시 타이완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여수학자는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타이완에 충분한 약속과 안보 보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때때로 타이완 방어에 대해 보다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추가적인 안보 공약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준비한 2024년 대선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미국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재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향후 성능 검증을 위해 추가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다고 미국 국가정보 당국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정책이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지난 2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 최신 동향을 담은 보고서는 북한군은 미국과 영내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장착하고 발사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입증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물질의 비축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 보고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전술화 능력을 발전시키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데 주목했습니다. 이어 DIA는 이를 더 작은 직경의 단일 단계 핵분열 장치를 만들고 열 핵무기 설계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새로운 개발로 인해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핵실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 강화 추세에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은 고체 연료 시스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전력을 다양화했다며 고체 추진체 미사일은 발사 전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액체 연료 시스템에 비해 작전상 이점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핵무장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기술 이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관계를 은폐 혹은 부인하거나 평화적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핵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확산할 의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정책이 억제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 능동적이고 전술적인 핵 사용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최신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는 건 생존 가능한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어 이런 역량은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할 조짐을 보이면 위기나 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내놓은 성명들은 북한의 핵무기 전력 확대에 따라 사용 옵션과 목표물 선정 기준 또한 진화해 향후 몇 년 동안 핵 사용 임계치를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김정은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된 몇 가지 흐름에 반영돼 있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훈련을 일상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운반 시스템의 수와 유형을 확대하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간의 연계를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은 2018년에 평가된 초기 성장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어 현재 500개 이상의 투발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중국은 1000개 이상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대부분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시스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핵 비축량을 유지해왔다며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배치된 약 1,550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란은 거의 확실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를 추구,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이란은 우라늄 비축량과 농축수준 및 장소, 농축 원심 분리기의 수와 유형에 대한 제한을 포함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여러 제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U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에서 자취를 감춘 지 나흘 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선적한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로 복귀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다시 나타난 건 한반도 시각으로 25일 오후 10시 4분경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이 시각 한국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해상에서 위치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후 남쪽 방향으로 이동해 26일 새벽 5시 현재는 일본 오키제도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뷰이는 천마산호가 20일 새벽 3시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에 도착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 21일 오후 9시 50분까지 같은 지점에 머물던 천마산호는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천마산호가 사라진 지점이 보스토치니 항의 유류 선적 구두에서 바다 쪽으로 불과 약 800m 떨어진 곳인데다 이 선박이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이란 점에서 유류 선적을 위해 이 항구를 방문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취를 감춘 지 약 나흘 만인 이날 천마산호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다시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은 이 항로를 이용해 북한 서해의 남포항과 러시아 극동지역 항구를 오가곤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천마산호가 다시 남포항으로 복귀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하고 천마산호 등 13척에 대해선 각국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천마산호의 러시아 항구 기항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그러나 천마산호가 현재 유유히 공해상을 항해 중인 점으로 볼 때 러시아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천마산호가 러시아 항구에 기항하며 유류를 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올해 한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이후 천마산호를 포함한 북한 유조선에 유류가 공급됐다면 이 역시도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이번 북한 유조선의 러시아 입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뤄진 점도 주목됩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 약 3천 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가운데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만여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러 군사협력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러시아의 동력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 대북 제재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켰으며 북한 라진항에선 러시아 선박이 북한 무기를 선적하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고가의 차량을 선물하며 사치품과 차량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류 거래에 있어서도 노골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21일 BOA에 나포돼야 할 특정 제재 선박을 지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 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3도, 최고 기온 영상 8도에서 18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과 남포 11도에서 18도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바람 약간 강하겠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 가끔 비가 내리겠고 11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역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한때 비 내리겠고 9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수풍 8도에서 15도, 강계 4도에서 1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겠습니다. 해주 기온은 13도에서 17도, 용현과 개성 신계 10도에서 18도입니다. 용현은 약간 바람 강하겠습니다. 사리원 오전에 바람 강하겠습니다. 11도에서 1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흐리겠습니다. 함흥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10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장진 역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도에서 8도입니다. 해산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원산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11도에서 18도입니다. 평강 7도에서 1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기온은 4도에서 17도, 선봉 7도에서 18도입니다. 삼지연 오전에 막다가 오후에 흐려지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겠습니다. 먼바다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유권자 대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다음 달 5일 대선에서 질 경우 승복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공개된 CNN과 SSRS의 공동설문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배 시의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 응답은 30%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질 경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73%를 기록했습니다. 28일로 대선을 8일 앞둔 가운데 두 후보의 전국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27일 공개된 ABC 뉴스와 입소스의 공동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율 49%, 트럼프 후보는 47%를 기록해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 우세했습니다. 적극 투표 의향을 가진 사람들로 범위를 좁히면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51%, 트럼프 후보 47%로 4%포인트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이달 초 조사의 2%포인트보다 커진 것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CBS 뉴스와 유고부 조사에서는 적극 투표층 대상 해리스 부통령 50%, 트럼프 후보 49%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불과 1%포인트인데 지난 9월 TV 토론 직후 4%포인트 차이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전국 여론조사에서 박빙 양상이 이어지는 데 따라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네바다 등 경합주 7곳이 이번 대선의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CBS와 유고부 조사에서 경합주 유권자 대상 설문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가 50% 대 50%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주에서 3%포인트 우세했지만 2주 전에는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고 이번에 두 사람이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CBS는 해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26일 단행한 대이란 보복 공격을 통해 양측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으며 이란이 이것을 빌미로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자에서 이스라엘 방위군 IDF가 이란 수도 테헤란과 쿠제스탄, 일람 등 3개 주의 군사시설물을 폭격하면서 러시아제 S-300 지대공 미사일 포대 3곳을 파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폭격을 가한 S-300 포대가 한 개 더 있다면서 사용 불가능 수준의 손상을 입힌 걸로 파악된다고 이 신문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월 19일 이란의 이스파한주 나탄즈 핵시설 인근 S-300 포대를 파괴한 데 이어 이번에도 포대를 다수 망가뜨리면서 이란 방공망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16년부터 S-300 포대를 도입해 핵시설과 주요 공항 등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26일 공습은 남아있던 S-300 포대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때린 걸로 여겨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란이 가진 가장 우수한 방공망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부터 민감한 군사시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양국의 군사 능력에 심각한 격차가 생겼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이란 무기 전문가 파르진 나디미 씨는 이 신문에 이란은 대공 방어 체계에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이란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이란 군사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도 방공 체계를 제공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니엘 하가리 IDF 수석 대변인은 이제 이스라엘군은 이란은 상공에서도 폭넓은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유민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27일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양당은 총선거에서 총 215석을 얻는 데 그치면서 전체 의석 465석의 과반인 233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전에 두 당은 총 279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이 러시아 남서부 전선에 배치됐다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수장이 28일 확인했습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부터 관련 브리핑을 받고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